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5문에서 36문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35문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참된 다윗의 후손이 되시고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제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심으로 우리가 잉태되고 날 때부터 가졌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무지하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으로서 가리워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과 그 이름과 함께 불러여지는 호칭, 주,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과 호칭의 의미를 바로 알고 부르기 위함이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해하고 믿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조차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과 호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주님을 부를 때 지식 없이 그저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과 호칭에 대한 분명한 이해 가운데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과 관련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이 일을 가리켜 우리는 성육신이라,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구원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초월자이신 분이 내재자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이 하늘의 영역, 초월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슬렘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지 이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하나님입니다.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는 초월자가 아니지요. 그는 내재자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초월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구원자는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자로 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오는 방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즉 계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인간은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은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아는 우리들은 이 예언이 동정녀 탄생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 이루어진 동정녀 탄생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은 이것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 사건과 관계해서 명확하게 계시하는 내용은 신약의 두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수태고지 사건, 아이가 잉태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그 수태고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미혼의 아가씨가 있었는데, 하루는 천사가 그 아가씨에게, 그 처녀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천사에게 물었고, 이에 대해서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이 사건을 조금은 좀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예를 제시했는데, 그 예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늙었는데도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바로 누구지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잉태되고 여섯 달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의 증거로 보이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정녀 탄생 교례의 배경이 되는 또 한 사건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 이 사이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할 날짜를 앞두고 있는데 약혼녀가 아이를 뵀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우러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생각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결혼하게 될 내 아내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아버지가 없으신 분이셨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의지나 육신의 불타는 정열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들이 사람이 되는 일이 어떻게 인간의 의지와 뜻과 계획대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사람의 의지나 뜻, 특별히 남자는 일체 이 일에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동정녀 탄생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라 그랬는데 이 동정녀 탄생 사건에는 남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남자에게 여자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나 성육신의 문제에서만큼은 남자는 한쪽으로 밀려났고 하나님은 여자만 사용하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성육신에 무슨 공헌을 했는가 하면 사실은 태를 빌려준 것밖에 아무런 공헌을 한 것은 없습니다. 성육신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성육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희미한 부분들을 좀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다섯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과 동정녀 탄생이 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동정녀 탄생하고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난 것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동정녀 탄생하고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난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였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던 것은 그 어머니가 동정녀이었기 때문에 처녀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새롭게 한 인격이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서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새로운 인간, 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성육신 사건에는 한 인격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없던 인격이 새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이미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제2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한 인격이 태어나듯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한 인격이 새롭게 창조됐던 것이 아니었고 이미 계셨던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이 되신 분은 제2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소 느슨하게 그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제2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오해하기가 쉬운 거 아니? 하나님이 삼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되시고 성자 예수님도 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되시는 이런 분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이미 살펴본 바대로 한 분이시면서도 또 뭐예요? 또 세 분입니다. 한 분이 1인 삼역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뉘어진 분리된 그런 개체도 또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2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실제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오늘 우리 찬양이처럼 피곤하면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온 하나의 이단적인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단순히 헛개비 몸, 이걸 한자로 환영, 환상에서 보이는 하나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영어로 말하면 팬텀 보이, 팬텀 바디, 우리 팬텀기라는 말이 있죠, 팬텀기? 그 팬텀이라는 말이 헛개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헛개비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때로 천사들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롯에게 천사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를 가리켜서 신현이라, 신이 인간의 몸으로 잠깐 인간의 몸을 빌어서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 신이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신현과 성육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현은 천사 또는 신적인 인물이 잠시 동안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지만 이 성육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 자체, 즉 인성의 이 껍데기만이 아니라 생각, 말, 행동, 감정 이 모든 것들까지 진짜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또 16절에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으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피도 있고 감정도 있는 이런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기 위해서 혈육을 함께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122장 찬송에 보면 찬반가운 신도여 하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잘 부르는 찬송. 그 찬송 가사 중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뭐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을 입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을 입어라는 말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고 육신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become, 육신이 되온 것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육신을 취하고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사는 잘못된 가사입니다. 바꿔 불러야 됩니다. 육신이 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2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그 인격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을 때 인격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 전능성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와 다시 말해서 형태의 변화, 상태의 변화는 있었지만 인격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태 속에 계실 때나 또 나서 구유에 누워 계실 그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실을 성육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사들도 있지만 이런 사실을 주일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이해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를 믿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이 죄를 범한 자리는 인성을 입은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구원자가 인간의 자리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피는 인간만이 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동물도 흘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고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간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곧 우리를 구원할 뜻과 능력을 함께 소유하신 분만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드린 대답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도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는 하나님이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간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존재도 인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최초 죄를 범한 자리가 인성을 입은 자리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빚을 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죄값을 치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져야 될 죄의 빚이 너무나 커서 인간 스스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은 하나님만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니 선을 행해서 죄를 상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참된 구원자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 죄를 범한 존재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되고 그러나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2위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라는 말을 좀 다시 바꾸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일,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자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제가 파산 상태에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의 파산 상태에 있는 그 어려움을 제가 도와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집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2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함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그저 단순히 우리의 형벌만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존재도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값은 어떤 형태로든 치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이 대지를 다 적시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날씨가 쨍쨍하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위로 올라가지고 그죠?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러면 물이 없어졌나요? 물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죄값은 인간이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나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가 나섰으니까 이 죄값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줄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실 때 우리 모든 인류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똑같이 예수님께 요구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아들이 빚진 것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그 빚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죠. 아들이 100만 원 빚졌으면 그 값을 갚아줄 때 아버지가 갚아줄 때도 100만 원을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저주와 대가는 예수님께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좀 완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결국 인간이 되신 제2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셨으며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죄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얻어맞고 또 다시 회개하고 얻어맞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면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 정죄감을 해결하는 그런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도 역시 뭐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정죄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든지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죄의식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동정녀 탄생 교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교리는 참으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만약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지 않으면 주님의 죄 없음을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보통의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면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그저 그냥 남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주님도 어느 사람처럼,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아담의 직접적인 후손이 되어질 것이요, 그 역시도 죄 삭신 사망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 교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육신으로 한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분은 영원하신 삼위일체이신 제2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만 잉태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타락성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죄책과 오염이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간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들이 타락한 이유로 가지게 된 그 연약한 인간성을 비록 취하긴 했지만 죄, 부패와 오염을 가지지 않은 인간성을 취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물론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요셉을 양부로 해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후손 요셉아, 그렇게 불렀지요. 요셉은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이는 과거에 영원하신 왕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이에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견고하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고 두 나라는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죠. 성부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2의 하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다윗의 혈통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그저 우연히 되어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고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의 사실이 우리에게 미치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36문 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우리가 잉태되고 날 때부터 가졌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죄하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으로 가리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태어나시고 또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래서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자께서 성령으로 우리 인간성을 무음하게 취하셨기에 그는 인성과 신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고, 또 그가 취하신 인간성은 참으로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기에 우리의 죄를 덮으실 수 있다는 이 고백을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되었고, 왜 예수님께서 굳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야만 했는가, 이 모든 이유와 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전체 말씀을 통틀어 이러한 교리가 흐르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요, 참으로 기쁘다 구조하셨네라고 찬송을 부를 만한 그런 기쁜 소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어둠과 그늘 가운데 있어 영원히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담당해야 될 모든 죄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의 대가, 그 공의의 대가를 한 몸에 담당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며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함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되었는지 이 분명한 이유들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밝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05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게 성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다시 한 번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 은혜로 속옷 입히